신약성경 341면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봉독해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활에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온 우주의 시공간을 아름답고 완벽하게 창조하시고 이곳에 아담과 하와를 빚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의 삶은 과연 어떠하였을까? 오늘을 사는 우리들처럼 먹고 마시는 일, 또 앞으로 살아갈 날에 대한 염려와 근심은 전혀 없었을 것이다. 또 모든 것이 너무나 완벽하고 풍요로워서 욕망과 욕심이라는 감정도 찾아볼 수가 없었겠지요. 그런데 이 모든 것에 풍요로움보다 더 복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에덴 동산을 인간에게 선물로 주신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신령한 노래와 또 새소리와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날마다 대화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관계가 그 어떤 것보다 가장 복된 내용이었겠지요. 그러나 죄가 인간 속에 침투하고 그 죄를 인간이 수용하자 그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이 되어지고 인간 속에 등장한 감정은 욕망과 염려와 두려움과 분노로 등장이 되어집니다. 다시금 이 에덴 동산을 찾고 회복하려는 그 인간의 끊임없는 노력과 그 열심은 하나님에게서 찾으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어떤 세상적 힘과 가치와 능력에서 찾으려 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신앙하고 고백하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 어떤 유혹이 항상 도사리고 등장하는지를 살펴야 됩니다. 그것은 에덴 동산의 회복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경건이 최고의 수단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이 말에 유의하셔야 돼요. 최고의 수단. 오직 경건만이 세상의 힘과 불을 얻는데 최고의 수단이 될 수 있다라는 믿음입니다.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과 경건이 여러분의 상실된 사회적 지위와 신분과 부요함의 상승적 이동을 보장하는가? 그거에 대한 해답이 오늘 읽은 본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본문에 이 해답은 뭐죠?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건의 삶을 유지해 나가며 살아가는 자의 그 열매는 항상 세상적 신분의 상승을 보장한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건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꼽히는 내용을 6절에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있느니라. 자족하는 마음을 신앙의 경건의 모습으로 다 소개하고 있죠. 자, 이 자족하는 마음이 뭘까요? 여기서 자족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고달프고 괴롭고 힘들고 해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찬송하며 인내로 감사하며 스스로 다짐하고 충동질하고 의지력을 갖고 이 믿음을 갖고 나가자. 이것이 자족하는 마음일까요? 그 자족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자족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아는 데서 출발합니다. 현실은 고달프고 괴롭습니다. 지금 당장 곤고하고 어둠의 터널이 언제 끝날지 참으로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아는 데 자족함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9장에 보시게 되면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혹시 그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도다. 이 사실을 고백하고 아는 데서부터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지요. 그렇구나. 여인이 젖먹는 자식을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나는 고백한다. 여기서부터 출발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이 사실 우리는 잊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어떤 힘을 우리는 날마다 쫓아갑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우상 숭배라 합니다.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어떤 모든 내용들은 바로 우상이지요. 기독교 역사상에 가장 중요하고 오래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신명기를 한번 찾아보실까요? 신명기 6장 271면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신명기 6장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명령은 십계명 계명 중에 제일 첫 번째 되는 계명과 일맥상통하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없다란 얘기죠. 그런데 이스라엘 주변국들을 보시게 되면은 많은 신들을 섬긴 것이 주변국의 특징이었습니다. 농업, 연회, 정치, 경제, 사랑, 또 전쟁,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각자의 신들을 숭배했습니다. 이교도의 삶 자체는 종교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삶 자체가 종교였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섬기는 신앙의 형태는 다 비인격적 숭배였습니다. 비인격적 존재들에 대한 숭배요 통치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 5절의 그 고백처럼 유일한 주권과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 신앙이 이교 신앙과 우상과 가장 극명하게 대조된 때, 그 시기가 있었습니다. 언제였습니까? 언제였을까요? 이교도 신앙과 유일하신 하나님의 주권적 신앙에 극명하게 대조된 그 시기,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래서 존 티머라는 학자가 바로 왕의 눈앞에 펼쳐진 하나님의 위대한 이적의 그 승리, 그 증거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아주 소상하게 설명해 준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로 먼저 뱀 사건을 꼽습니다. 아론의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뱀으로 만드시죠. 이 아론의 지팡이로 뱀으로 만든 것은 지리적 이유에 있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집트는 그 나일강 주변에 양면에 위치한 길고 협착한 경작지를 제외하고 나서는 모두 다 사막지역입니다. 이 사막에서는 그 어떤 생명도 살지 못하지요. 그런데 신조차도 그 사막을 버렸다고 합니다. 신조차도 생존할 수 없는 그런 척박한 곳이라고 해서 어떤 신도 거주하지 않는다라고 이집트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오직 맹독성이 있는 바로 이 뱀만이 존재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론의 지팡이가 이집트 술사의 지팡이를 삼키게 함으로써 이집트 신들이 거주하기를 꺼려한 갖지 못한 지배하지 못한 그 사막에 대한 지배권을 하나님이 지배하고 계신다. 이 사실이 뱀 사건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나일강을 피로 변화시키시지요. 이집트 농업은 건조하고 매우 척박한 땅이기 때문에 거기서 열매를 산출해내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하잖아요. 나일강의 범람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농경신인 하피가 해마다 나일강을 범람케 하는 주관하는 신이에요. 나일강이 범람하지 아니하면은 열매를 거둬들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나일강의 주인은 하피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나일강을 핏빛으로 물들이게 되죠. 하피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지배권도 행사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증언하죠. 또 개구리 재앙. 여러분, 이 개구리 재앙은요, 해마다 이집트에서는 큰 골칫거리예요. 개구리 시즌이 있었는데 매해 개구리와 전쟁을 치릅니다. 나일 강둑에서 개구리가 늘 울부짖어요. 여러분, 이 개구리가 울부짖으면요, 그 소리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시골에서 사신 분들은 다 아실 거 아니에요. 그 때로 수십만의 개구리가 나일강 뚝에서 울어제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 반복되는 재해를 관장하는 책임을 맡은 신이 있었어요. 바로 헤크트라는 신인데 이 여신입니다. 그런데 이 여신이 악어를 관장해요. 악어는 개구리와 천적이 있어요. 악어가 해마다 울부짖는 개구리들을 다 잡아먹기 때문에 그 재해를 막을 수 있었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온 지경에 전국의 개구리를 재앙을 퍼뜨리시자 바로 이 악어마저도 감당할 수 없는 헤크트 여신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빠지게 되고 결국 온 지경에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모든 능력이 헤크트의 여신을 장악해 버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권위가 이 개구리 재앙에서 증언되어지고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흑암의 재앙도 마찬가지. 이집트 사람들은 모든 생명의 원천을 원천으로 숭상하고 바로 왕이 신적 아버지로 숭상한 아멘나라라는 태양신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집트 전 지역에 흑암을 하나님이 재앙으로 내시죠. 이 말은 태양의 빛을 잃은 것은 곧 아멘나의 소멸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주인, 권위, 능력을 소유하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상과 비교해서 가장 설명한 바로 이 출애굽 사건을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이해하고 있는 우상은 무엇일까요? 그 우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고백하며 신앙한다고 하면서 우리 안에 변질된 우상 숭배가 자리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처럼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넙죽절하는 우상 얘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지나서 이제 시내산 밑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으러 가고 이제 십계명을 받으러 그 순간에 이스라엘은 범죄하죠. 금송아지를 아론을 통해서 제작을 하게 합니다. 거기서 춤을 추고 금송아지를 경배하는데 그 금송아지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이는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낸 여호와로라. 금송아지 이름이 여호와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복주시는 세상에 힘을 주시는 이가 바알이든 아세라든 여기 있는 금송아지든 나는 관여하지 않겠다.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이는 다 여호와인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신개념이에요. 혹 우리 안에 있을 법한 얘기도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는 시 공간과 이 역사 속에서 모든 삶을 모든 영역을 주관하시고 관장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각자의 영역에서 성공과 행복을 보장하는 영역신으로 섬기는 일들이 우리 안에 변질된 신앙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고백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무엇을 요구하시고 계시는지 무엇을 원하시고 소원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생각은 접고 그 말씀 앞에서의 삶은 실천은 접고 하나님 뜻과는 무관하게 오직 자신의 소유와 탐욕과 자존감, 가정, 친구, 유희, 유행이라는 우상의 지배를 받고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상사에서 펼쳐지는 일들이 어떻게 많이 등장하죠? 이런 일들이 어떻게 등장합니까? 차익을 얻으려고 서류를 위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유익과 관계되는 것이라면 쉽게 변질하고 배신하기도 합니다.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실적을 과장하거나 자신의 능력과 수입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상품들을 수많이 구입하고 신용카드를 마구마구 결제하는 그 행동 속에서 모두 중독성을 띈 새로운 변질된 우상을 우리는 품고 살아간다는 점입니다. 이 또한 우상 숭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복이 많은데 재능이라는 선물을 주셨죠. 탤런트라는 은사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각자의 재능이 짐스러울 때가 있습니까? 짐으로 변할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이 그것이 불편할 때가 있어요? 노동을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님이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노동의 원칙을 분명히 제시하셨습니다. 너희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지배하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가운데 이 노동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노동의 기쁨과 감사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규정하신 이 노동이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고통의 속성을 갖게 됩니다. 영화 가운데 예전 영화인데 불의 전처라는 영화를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Chariots of Fire라는 스코틀랜드 영화입니다. 이 스코틀랜드 장교인 에릭 리델이라는 자가 등장하고 또 한 사람은 속물적 유대인 아브람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주 두 사람은 리델과 아브람스는 대조적인 인물로 소개가 되어지죠. 모두 다 케임브리지 대학의 육상선수입니다. 올림픽 출전 자격을 얻고 이제 국가대표로 참여하게 되고 부단한 훈련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아브람스는 오직 자신의 영예만에 집착합니다. 거기에 패배를 두려워해요. 패배를 두려워한 나머지 승리의 기쁨이라는 것을 그 과정과정들을 온전히 기쁨을 누리질 못합니다. 패배에 급급해서 염려와 근심에 쌓여서 오직 자신의 영예만을 추구하기 위한 거죠. 반면에 리델은 경기 이상의 것을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중국 선교사로 부르셨다는 그 자긍심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는 육상의 재능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다는 사실에 기뻐합니다. 그래서 늘 그의 입술에서 여동생뿐만 아니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빨리 달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그리고 나는 달릴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을 만끽하고 누린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성도들 대부분은 자신의 삶의 영역과 세속적 영역을 구분하는 일에 매우 익숙하게 있죠. 매우 익숙해요. 주일에는 우리 리델처럼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에 대한 몰두하고 경건을 보이고 또 그 속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그 은사에 대한 만족과 기쁨을 누립니다. 또 기대를 하며 그 은사에 대해서 아주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가지요. 또 반면에 월요일만 되면 바로 이 아브라함처럼 두려움 속에서 자신의 영예를 지키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면서 기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은사를 잃어버리고 오직 자신의 영예만을 위해서 몰두하는 그러한 아브람스처럼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어디에 속해 있어요? 과연 여러분은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는 일에 있어서 삶의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대해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기쁨을 만끽하고 살아가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주신 은사에 대해서 기뻐하세요? 그것을 만끽하세요? 어떤 광박관념에 빠져 있고 세상적 가치를 얻기 위한 나의 영예만을 만족하기 위해서 과정과정들이 늘 불안하고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셔야 되죠. 결국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선한 재능으로 인한 감사와 기쁨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어지는 삶이 없다면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세상의 쾌락, 가치들을 쫓아가는 중독된 우상 숭배를 우리는 날마다 오늘도 품고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 가운데 상대적 빈곤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자신이 약하거나 가난하지 않은데 자신보다 못한 환경과 조건에 처한 열악한 사람들과 비교할 때 우리는 늘 상대적 빈곤에 쩌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건 맡기셨습니까? 얼마나 귀한 선물을 허락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삶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된 선물입니다. 주일뿐만 아니라 6일간의 삶도 주님을 고백하는 그 삶이 모든 환경과 조건 속에서 녹아져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삶과 조건이 최고의 선물이라고 여러분들이 인식하셔야 됩니다. 주 안에서 이것이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어미가 흩어먹이는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겠다. 이 사실을 고백하는 데서부터 우리는 그 자족함을 배워나갑니다. 예전에 이제 박 목사님과 농어촌 시골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박 목사님이 강사로 나섰죠. 그런데 이제 강의하시기에 앞서서 대표 기도하시는 그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도시 목회자들은 등 따습고 배 두드리고 기름진 음식 먹고 떵떵거리며 목회하는데 우리 농어촌 목회자들은 너무나 열악한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처럼 기도를 하셨어요. 기도가 마치고 박영선 목사님 그때만 해도 혈기가 왕성할 텐데 어떻게 하셨을까요? 제가 여기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도시의 목회자들이 여러분들을 농어촌으로 쫓아냈습니까? 도시 목회자들이 여러분들 거기 가서 썩으라고 밀어냈습니까? 왜 도시 목회자들을 욕합니까?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께서 그 열악한 환경과 조건에서 여러분들이 도시 목회자들보다 여러분들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선별해서 여러분들을 거기에 보내신 것이 아니냐. 여러분들은 더 특별한 존재가 아니냐. 다른 이들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을 선별했기 때문에 그곳에 파송한 것이 아니냐. 그 일에 충성해라. 맞지요?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을 충성되게 여겨서 그곳에 파송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충성되게 여겨서 여러분의 각자의 처지에서 환경과 조건에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되죠. 성도는 세상적인 부와 영광과 그 축적에서 기쁨을 누렸던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만족함을 얻는 자리가 그 자리에 들어간 자가 바로 성도들인 것입니다. 세상의 어떠한 만족 어떠한 가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평안과 맞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편에 서 계신다는 것이 가장 큰 영예요, 명예요, 복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놓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 올 때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갖고 온 것이 없습니다.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때 갖고 갈 것이 없습니다. 공수래 공수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향한 소원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생각하면서 성도로서 하나님만으로 자랑하며 만족하며 경건을 도모하고 거룩을 훈련하고 연습하고 하나님 기쁘신 삶을 살아가는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하여서 오늘부터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신령한 하늘의 시민권자다. 하나님께서 선별하여 이 세상에 내신 자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다. 이 자긍심으로 세상과 세상의 힘에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가치와 명예와 권력은 유한합니다. 또한 썩어질 것들입니다. 우리는 그토록 무엇을 위하여 우리 인생을 투자하며 달려가며 살아왔습니까? 하나님으로 인한 만족, 하나님만으로 인한 자랑과 기쁨이 우리 안에 진정 있기를 원합니다. 자족하는 마음 주시고, 감사하는 마음 주시고, 신령한 거룩한 마음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어떤 형편, 환경, 조건에서든지 우리의 노래를 막을 수 없고, 찬송을 막을 수 없고, 기쁨과 감사를 막을 수 없다는 것, 주로 인한 힘과 능력을 매 순간 확인하는 주의 신실한 자녀들, 또 주님과 함께 하심을 맛보는 복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양손 들어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